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될 텐데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함께 보고 있죠. 로마서 고린도에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처음에 써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1장 인사하고 3장까지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지도 않고 원래는 하나님 자체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무지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 서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일부러 막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돌격해서 다 죽일까 하노라. 돌격할까 하노라는 그 의미로는 같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내용을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 모든 인류를 들어서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죠.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모든 인류의 죄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3장 21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교회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4장 25절까지 쭉 얘기했죠. 그 내용이 뭐였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가서 칭의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교회이고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8절에서 5장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쏟아져 내려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로서 무언가를 만들고 우리로서 거기에 덧붙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고 사시고 계신가요? 그래야 되는데 정말로 그러고 계신가요? 긴가민가 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삶에서 내가 뭔가 잘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뭔가를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안 그런가요?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뭔가 일도 잘 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증한다, 기뻐할 수도 있죠. 반대로 잘 못하고 있을 때는 어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오히려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갈 수도 버림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매일매일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남편을 혹은 아내를 혹은 자녀를 참아주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오늘도 조만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폭풍 잔소리를 했어야 될 부분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참아주겠습니다. 제가 매일 당하는 일이에요. 저도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든지 일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이 일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단 말이죠. 바울도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가 아파할 때 나도 함께 아파하지 않더냐 그러잖아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항상 생각한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확증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 생명을 누리는 교회라는 것을 늘 알아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는 이제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의미로서의 죽음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정죄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부터 죄와 싸워야 하는 그 모든 공고한 인생은 끝이 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처음 단계, 죄가 우리를 상관하지 못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성경에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그 낙원에 우리가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때는 영밖에 없으니까 영과 육이 하나가 될 그 순간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 자체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죽음도 유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세상에서 몇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나오죠.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6장 1절 보면 그렇게 5장에서 칭의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런즉 이렇게 쭉 설명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괜찮다? 아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 안 되는 이유를 왜 그런지를 이제 6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5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를 내 마음대로 짓고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뭘 좋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서.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내가 이때까지 좋아했던 것을 거슬리는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이제 11절에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와는 상관없고 하나님과 의의 사람으로서 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죄로 가기를 훨씬 더 좋아하지만 너는 그 죄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 쪽으로 향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매일매일 싸움이 시작됐단 말이죠. 갈등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나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에 있던 사람의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떴어요. 빛의 세계로 왔잖아요. 눈을 떴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님이에요. 누가 불편할까요? 눈뜬 사람이 불편한 거죠. 다눈 감고 사는데, 지 마음대로 사는데. 여기저기 덕지덕지 오물 묻히고 사는 거, 그거 보고 사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고 살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당연히 이제 우리 삶에서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도 또눈 감고 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 그게 내 적성에 더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농부 얘기 나오잖아요. 농부께서 우리 포도나무를 바르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 옛날 개역성경에는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나니 그래서 저절로 마치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절로가 아니라 농부의 극진한 사랑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자라려고 하는 가지를 어떻게 하실까요? 농부가 잘라내신단 말이죠. 우리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과 뭐 어떤 여러 가지 죄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다 잘라가는 거예요. 내 본성이 잘라질 때 우리는 악각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손길을 거두지 않고 끝끝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하고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우리를 매 순간 잘하게 하시는 그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보세요. 지금도 운전하면서까지 이걸 들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선목사 강의가 좋아서죠. 그렇죠? 농부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농부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나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 같아요. 6장 16절과 17절과 18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7장입니다. 7장에 가서 굉장히 6장 마지막이 좀 되게 어려워요. 6장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고 내 행동, 내본 상태가 아니라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지금 건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상황을 항상 생각해요. 왜 이렇게 힘이 든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으로 역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역임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장에 와서 7장에서는 이 율법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율법은 누가 주신 거죠?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얘기하는데,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율법은 나쁜 거다, 힘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율법은 선한 거예요. 12장에서 얘기하죠. 이러보건대 율법은 뭐라 그래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을 뭐라 그래요? 율법이 선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왜 선한지 그 과정에 대해서 7장 6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7장 6절부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 때문에, 이제 율법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그래서 이제 이러보건대 율법은 선하단 말이죠.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었는데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원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 선조,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됐겠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있는 능력이 그 율법 안에는 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길이 끊어졌어요. 우리에게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이 끊겼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탐심을 얘기하잖아요.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탐심을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탈하고 싶은 거죠. 그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열반의 반열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할수 없으니까, 불교가 갖고 온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할수 없으니까 이제 그걸 시간이라는 것에 넘겨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억겁의 시간을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젠간 되겠지. 결코 될수 없는 거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니까 이제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죄가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7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24절과 25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보면, 내가 지금 아직도 죄의 법을 따르는 거 보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아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내용으로 참 많은 토론들이 있는 구절이에요. 사실 바울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결과를 받았다는 내용을 이제 얘기한 것이고, 그 내용이 7장 24절, 25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를 믿은 사람일까요? 안 믿은 사람일까요? 이 구절이 그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날 설교할 부분에 있어서도, 베드로가 세 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빌레오와 아가페오의 사랑, 이것을 얘기하는 걸까? 이것이 정말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구절들,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더 좋아해요.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가기보다는 내 식으로 은혜 받기를 훨씬 더 좋아한단 말이죠. 계속 이 항상 중요한 건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문맥에서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되는 게 뭐예요? 아담이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옷, 가죽옷을 지음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빛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죠. 그 옮김을 받은 사람이 가진 고민이 뭐냐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로 가지고 놀면 너무너무 편한데,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뭐가 생긴 거예요? 그 죄로 가는 것이 이제 뭔가, 한마디로, 캥기는 게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캥기는 게. 캥긴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서로 이해가 돼야지 진도가 나갑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죄로 가는 것이 걸린다는 거죠. 이 죄인인가, 내가, 아니, 바울이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 가장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25절이에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리로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 바울이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 아직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리도 똑같죠? 그렇게 아직도 똑같은 죄를 매일매일 지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게 맞아? 그런 생각 들때 있죠, 우리도. 또 저만 그런 건가요? 다 그러잖아요. 한 번쯤은 고개를 끄덕여줘야지. 그렇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다음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책하고 질책하고 스스로 나는 왜안 돼? 고민하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길 일순데 그러지 않고 바울은 감사한대요. 왜? 죄와 싸움이 시작됐으니까요, 나한테. 바울 자신은 확실하게 자기가 뭘 경험한 게 있는 거죠. 이 고민이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생겨서 그 확신 때문에 죄와 싸우고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는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영적 침체에 빠졌다. 슬럼프다. 영적인 슬럼프다라는 얘기들을 할 때가 있죠. 뭐 사업이 안될 때라든지 집안에 우울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우울증이 찾아왔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그러던데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내가 죄인인가요? 그게 아니라 신자에게도 있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예요. 그 결과가 맺힌단 말이에요. 왜? 죄와 싸우고 거기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가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더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한단 말이죠. 죄를 더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웬일인지 그 죄를 뿌리치고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옮겨져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죠. 싸우고 돌이킴이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보면 성도에게는 이 갈등이 반드시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양심으로도 그런 갈등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과 차이가 뭘까요? 양심으로는 그래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유다도 후회는 해요. 했어요. 가룟 유다도 후회는 했죠. 하지만 돌이키진 않았어요. 회개하진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돌이키는 거예요. 내 양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 자, 아담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모든 것이 선했다 그랬잖아요. 다 좋았어요. 그럼 다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선악과였어요. 그 선악과에 대해서 나도 함께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좋아야 되잖아요. 내 그냥 좋은 건데 내가 먹으면 어때요?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노한 거에 대해서 나도 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한 거에 대해서 나도 예스하는 것이고.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것의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그것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내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고 그름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인가? 말씀 앞에서. 목사 앞에서가 아니라, 성도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다면, 예스는 예스가 되는 것이고, 노는 노가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잘못할 수 있지만, 오라 곤고한 사람이더라 고민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이 돌이키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구가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뭐가 나? 그럼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성령의 법과 교회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8장 이후에 쭉 우리가 갈수 있는 데가 11장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서도 곤고할 때가 있고, 아니,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죗길로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잘 빠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좌절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 좌절로부터 우리를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내 인생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래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예라고 한 것에 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한 것에 나는 그 길을 돌이키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시금 말씀 앞에서 성도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든 하루하루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놓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